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 좀 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복덩이이십니다. 지난주는 2부 예배 때 이제 외부 강사가 오셔서 또 여러분들의 헌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기 때문에 시편 1편을 어떻게 여러분 듣고 오셨나요?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많이들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1절서부터 잠깐 복습 겸, 복습도 하는데 뭐 다시 들으면 어때요? 복습도 할 겸 오늘 6절까지 전체 계열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개의 길이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선택의 문제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일까에까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부 때 숙제를 하나 성도님들이 스스로 받아갔어요. 제가 뭐 강요한 건 아닌데 시편 1편을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근데 너무 좋아요. 시편 1편이 너무 좋아요. 시편 1편의 첫 글자가 뭐죠? 복입니다. 복. 이 복이라는 단어는 보통 히브리 말에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송축하다, 축복하다. 그 복 받아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의 첫 글자인 복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쉬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쉬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쉬레. 예, 듣고 온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아주 발음이 정확합니다. 아쉬레. 근데 아쉬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감탄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넌 참 좋겠다. 그 뜻이에요. 넌 참 좋겠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얼마나 놀라워요. 넌 참 좋겠다. 그 뜻이에요. 확 들어오죠? 느낌이? 근데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야.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애매하죠? 그런 뜻입니다.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복을 받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넌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행로와 삶의 열매를 걸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조건절로 제시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열매를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꾀, 특별히 악인의 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묻지 않는 태도. 정확하게 악인의 꾀는 묻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않는 태도. 그 악인의 꾀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꾀를 뭐 하지 않는다? 따르다. 이 동사는 놀랍게도 그 길로 들어선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생을 길이라고도 묘사하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민 생활을 짧게 해봤지만 이민자들 세계에 공항에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이 픽업을 나오고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중 나온 사람이 식당 하는 사람이면 95%가 그쪽 일을 잡게 된다는 거죠. 그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뭐 처음 이민 가가지고 영어 안 되죠. 또 당장 막막하죠.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픽업 나온 분의 직종을 처음엔 자리 잡기 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페인트 칠을 하는 분이 나오면 그 길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르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이 따르다라는 말은 그 길로 들어서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로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악인 또 죄인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서지 않는다는 말은 죄가 갖는 경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보통 죄가 우리 삶에 둥지를 틀고 결실을 내고 자리 잡는 경로가 처음에는 그 길로 들어서요. 그러다가 아예 그 길에 이제 서 있게 되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는 둥지를 틀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는다라는 표현이 그 말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부 복 있는 자의 행로의 그 앞에 히브리 말로 로라는 부정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동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로라는 부정사를 썼어요. 자, 그 다음 성경을 좀 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오직 이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뭐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 악인들, 오만한 자, 죄인들의 길을 따르는 대신에 성경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주야라는 말은 물리적인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시니까 문예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삶의 시시콜콜한 문제서부터 모든 엄청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삶의 영역에 걸친 문제들을 어디에다 적용시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또 반추해보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meditate. 그런데 이 meditate이라는 번역이 이렇게 썩 적합한 번역은 아니에요. meditate이라는 말은 한글말로 번역을 하면 명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명상이라는 말이 묵상이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말을 썼는데 이 하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짐승이 그르렁거린다. 왜 짐승이 그르렁거리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세가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짐승이 왜 우냐 하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울어요. 그렁거리면서 온 밤을 하얗게 세우고 들력을 헤매게 돼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자, 그런데 그러다가 밤에 어느 한 경점에 먹잇감을 딱 포착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죠? 소처럼 반출을 해요. 소는 무슨 짐승입니까?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넓적한 맷돌같이 생긴 어금니에다가 올려놓고 우물음을 갈아요. 맛보고 씹어보고 뜯어보고 반출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두 개념이 합한 개념이 성경의 하가라는 묵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묵상이라는 개념이 그냥 소극적인 개념입니까? 굉장히 격렬한 개념입니까? 굉장히 격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을 한다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데 어떤 인생의 국면을 만나든지 우린 보통 그렇잖아요. 큰 일 만날 때만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고 붙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시시콜콜한 문제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뻥 터질 때만 기도를 해요. 폭탄 놀이에 익숙해가지고 인생의 어느 부분에 큰 일을 겪을 때만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 태도지만 정말 신앙의 실력은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야로, 이건 문해적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는 시냇가. 여러분, 이 팔게마임이라는 말은, 자, 앞을 보세요. 자연적인 내추럴한 시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는 강이 있다가도 비가 오래 안 오면 그 강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평포만 그 들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근데 이 팔게마임이라는 시냇가라는 말은 그런 시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계수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만든 물줄기를 인공적으로 끌어들여서 그 계절과 강우량과 상관없이 언제나 물이 흥건히 흘러들어오는 관계수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자,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 나무가 스스로를 심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정확한 문법은 심기운 나무입니다. 우리는 사막 같은 죽음의 땅에 심기워져서 그저 꼬실꼬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죽어가던 나무였어요. 물 한 방울 공급받을 수 없어서 우리는 벌판에서 죽어가던 나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의 자비와 은혜로 뽑혀져 거기서 사망에서 생명의 강가로 옮기운 나무가 되었다는 말이죠. 믿습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맞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할렐루야.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그 나무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금년 우리 3일의 아들 딸들이, 특별히 우리 이 귀한 청년들이 한 해 동안 이런 복된 존재로 누림이 있기를 강력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떡하리로다. 예,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데도 모르는 일이 다 잘 되는 건 만사형통이라 그러죠. 그럴 때 형통은 시편에서는 셀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뭐든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도 찌고. 이게 시편 73편의 고발 아니에요? 그걸 셀라흐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단어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찰라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찰라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자, full sentence로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물우물우물우물. 다시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요, 기도 응답 안 된 게 그때는 아쉽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게 소름 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안 되길 잘했지, 그때 거기 안 가길 잘했지. 그때는 막 거기 좀 가게 해달라고 막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절절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했어. 버렸어. 내가 이렇게 간사로 평생을 청춘을 바쳤는데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먼 훗날 더 이상적인 형제를 만난 거야. 그때 왜 안 되길 너무 잘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너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오도방정 떨고 난리 부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형통하심을 믿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데, 그런 심령을 가진 자가 사실은 복된 존재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오늘 4절부터는 이제 1부서부터 쭉 진행할 이제 후반부 나머지 길입니다. 악인은, 그럼 악인은 어떤 악인이 등장을 하는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 자, 앞에 의인의 이미지는 나무의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복된 사람의 이미지는 나무. 나무를 보통 히브리 말로 에츠라고 하는데 겨는 놀랍게도 모츠. 재밌죠? 이 히브리인들의 이 워드플레이예요. 사실은 나무를 뭐라 그런다고요? 에츠. 근데 겨는 모츠라는 표현을 써요. 외우기 쉽죠? 에츠 모츠. 여러분들은 에츠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모츠, 겨. 겨가 뭐예요? 타작을 하면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확, 타작할 때는 넓은 툭 터인 공간에서 타작을, 바람이 잘 부는 데서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타작을 하면 바람이 슉 불 때마다 이 근거가 없고 뿌리가 없는 못주는 바람에 다 날라서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나무와, 즉 엣지와 못주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뿌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뿌리가 있냐 없냐. 그걸 우리가 실질적인 표현을 차용해서 쓰자면 아버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영원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두고 사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엣지 못주. 그래서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흔들어도 뿌리가 딱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못주, 겨는 뿌리가 없어요. 껍데기예요. 처음에는 뭐 허리 대단한 것 같은데 알곡이 밑으로 다 떨어지고 나면은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 딱 이거다 하고 잡았는데 손에 남는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을 했죠? 허무, 허무. 그걸 허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헛되도다, 허무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헛되도다라는 말은 장사 용어거든요. 비즈니스 용어예요. 솔로몬이 그 표현을 차용해서 씁니다. 평생 야 이거다 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정열을 투자하고 인생을 던지고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거다 하고 잡았는데 쥐어보니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시컷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손에는 정작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구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행로입니다. 롯은 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 눈에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뭐가 욕심이 씌어가지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야 여기다 여긴 뭐 아무데나 말뚝 박아도 여긴 돈이 되겠다. 근데 그걸로 옮겨요. 그 길로 갑니다. 악인의 현장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성경 기자가 뭐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더라. 그거 여러분 저기 롯이 그거 모르고 갔을까요? 아니죠. 알고 갔죠. 아니까 알고 갔으니까 딱 가긴 가는데 그 근처에 near 소돔 그 근처에 텐트를 쳐요. 안 들어가요. 아니 내가 뭐 여기 또 장사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여기 들어가 살 때는 아니고 왜? 거기 사람들이 악한 걸 알아요. 근데 14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느새 he was living in Sodom. 어느새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이게 죄인의 행로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행로예요. 그 안에 이미 거주하고 있어요. He was living in Sodom. 그리고 한참 거기서 또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았겠죠? 성공했어요. 19장쯤 가니까 어디 앉아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았더니 성문에 아무나 왔나요? 돈 많은 유지들, 재판관들, 그 시티에 리더들만 앉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만 거기 앉을 수 있어요. 그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습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열심히 산 대가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 사도가 롯의 일생을 딱 한 줄로 정리하죠. 이 의로운 롯이 소돔에 거하였더니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이 상하니라. 그 말은 좋은 집, 고급 자동차, 좋은 자리, 목군 살게 되었는데 이게 사는 건가? 허무가 밀려오고 고독이 밀려오고 속이 썩고 있었어요. 푹 썩고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14절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집안의 가장인 롯이 얘들아 곧 심판이 임한다. 준비해야 된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가 끊어진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신앙의 계승이 전혀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독교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그는 인생에 과연 뭘 남겼을까요?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의 후손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뒤져보면 그 이후로 혹독하게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역사의 가시가 되죠. 이거 누가 남긴 거예요?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롯이 일생을 통해서 남긴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말하기 때문에 삶의 양식과 방법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하루아침에 형성되거나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단어가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세 글자 그대로 거두리로다. 그대로 거두리로다. 그 얘기를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얘기해요? 자, 보십시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자, 앞을 보세요. 최종적인 종말의 시간에 드러날 그 정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심판은 일시적인 역사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시적인 역사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삽니까? 경험하지 못합니까? 경험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병원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들 앞에 딱 서면 심장이 오그라들죠. 선생님, 이 합병증이 왜 왔는지 아십니까? 혈관이 왜 이렇게 좁아졌는지 아세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혈관 질환이 생기거든요. 혈관이 숭숭 피가 통해야 되는데 좁아져요. 몇 미리 검토를 해보면 거기에 많은 이끼가 끼듯이 수도 파이프에 이끼가 끼면은 물줄기가 세지잖아요. 그럼 물줄기가 세지게 되면 터져요. 어느 부분에선가.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동절기에 그런 불의의 사고를 많이 겪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가요? 아니에요. 평소에 오랫동안 진행된 잘못된 습관이 쌓이고 축적돼서 펑 터지는 거예요. 선생님, 음식 습관 고쳐야 됩니다. 고기 줄여야 됩니다. 야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운동하십시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 얘기를.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또 의사 선생님들이 더 성서학당을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 목사님 음식 고치셔야 되고 잠 좀 더 주무셔야 되고 그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8kg를 뺐어요. 요즘 슬림해졌죠? 이 각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턱선이. 여러분 일상 생활을 하면서 8kg 빼기가 60 넘은 사람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절식하고 저녁 늦게 밥 안 먹고 매일 운동하고 일단 식생활을 고친 거예요. 이건 차츰씩 이것도 한꺼번에 안 빠져요. 살 한꺼번에 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절대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저처럼 조금씩 2년에 걸쳐서 빼는 거예요. 2년에 걸쳐 1년에 4kg씩. 예.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똑같아요. 여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말은 최종적인 선포예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심판을 통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말 안 들으면 나중에 그는 결국 복받은 자가 아닌 결과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인들의 모임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이라는 것은 복받은 자들, 행위적인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이 모임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세상에. 놀랍게도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는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어린 양의 공로로 옮겨 심어진 우리들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여기 복 있는 자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가지는 누구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놀랍게도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생명 시냇가에 우리를 옮겨 심으시려고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복 있는 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 복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됐죠? 그분께 접붙여짐으로. 그 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접붙여짐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지는 뭐에만 집중하면 될까요? 나무라는 포도에,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관계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실 이 악인의 길에 서 있던 자들이 사실은 누구였어요? 보니까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옮긴 거예요? 복된 존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 중간에 그래서 시편 2편은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은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은 1편서부터 150편까지 어느 한 성경도 그리스도를 노래하지 않는 성경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복된 분을 통해서 거기에 옮겨 심어지고 접붙여져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래, 너는 참 좋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을 같이 볼까요? 6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 돼 있어요? 예, 인정하다.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결론입니다. 야다라는 말을 썼어요. 야다. 안다. 그 뜻이에요.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야다. 인정이라는 말은 그냥 어그리한다. 동의한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안다. 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히브리 말에. 이 야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안다. 출애굽기 3장에 본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듣고 알았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안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니셜만 해오세요. 지인보. 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이것이 안다라는 말에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이에요. 이 땅에는 늘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눈이 가리워지고 아담의 타락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길을 보내셔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아유, 오늘 왜 마지막에 저렇게 기냐. 진짜 마지막. 포스트 한 장을 보십시다. 포스트 한 장.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이게 발지 대전투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1944년 12월부터 1945년, 그러니까 전쟁이 막바지 끝나기 직전의 상황인데, 1월까지,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까지니까 계절이 언제였어요? 가장 추운 겨울이었어요. 연합군이 거의 승세를 구축하고 있었을 때예요. 또 성탄절에도 막 마음이 들떠 있고, 이때 나치군에게 참패를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조금 픽션이 가미된 영화입니다. 170분짜리 영화인데 이 영화를 제가 어쩌다가 볼 기회가 있었어요. 시간이 없지만 이런 거 다 봐둬야 돼요. 네? 나치가 기상천외한 작전을 씁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나치 병사들 특수요원을 뽑아요. 영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쓸 수 있는. 그래서 적진으로 침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모든 표지판을 다 바꿔놔요. 이쪽으로 간 건 이쪽으로 바꿔놓고. 그러니까 연합군으로 편성된 이 아군 쪽은 지리가 익숙한 게 아니라 생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혼선과 헷갈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기상천외한 작전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게 발지, 이 주머니라는 뜻인데 이 대전투예요. 그 실제 나치가 썼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 힌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비슷하게 변장을 시킨다. 두 번째는 길에 혼선을 일으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이 정확하게 똑같은 짓을 해요. 여러분 사탄은 무슨 뿔 달리고 무시무시한 존재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질 않아요. 전부 성경 얘기하고 십자가 걸고 비슷하게 속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길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쪽만 길이 아니다.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뭐 정상에 오르면 되는 거지 아무 길이면 어떠냐.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예? 기독교인들처럼 그리스도만의 길이다. 얼마나 배타성이 농후해요. 얼마나 비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얘기하는 논리가 젊은이들 의식 속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합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가 중요하죠. 믿습니까?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해보다도 말씀에 천착하고 다음 주 숙제는 시편 1편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이것부터 실천해 보십시다. 그리고 지난주 성경 다 읽으셨어요? 분량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소리가 좀 엉성해지잖아요. 그래도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가 있으니까 밀린 거 밀린 거대로 두고 우리가 또 오늘의 분량을 감당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449장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며 따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살아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밝아온 22년 새아침 주의 청년들, 주의 성도들을 말씀의 강가로 불러주시고 심어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금년 한 해도 모든 청년들 성도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가 한 해를 따르도록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출타했는 가족과 복종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